오늘 본문에는 번제와 소제에 이어 화목제의 예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제와 관련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 관계가 제로 인해 깨졌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제사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 모두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는 살롬의 복수형인 셀람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관계의 평안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샬롬 관계의 회복을 제안하셔도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의 회복의 길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제가 죄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레위기 7장에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입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혹은 과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 약속했던 서원을 미리 혹은 이제야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제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화목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상호간 깊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수준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법과는 달리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공동식사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이 태워짐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제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일부만 태워지고 제사장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그 나머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는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기름, 간에 덮인 커플 등 제물의 일부만 태워주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 화합을 다짐하면서 드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기를 먹는 일이 아마도 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간 돈독한 순교를 나눔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즐거워했습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에 관한 말씀이 1절과 6절, 12절에 나옵니다. 각각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이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또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리고 12절에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들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한 번제나 속죄제와는 달리 비둘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특성 때문인데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어만 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비둘기는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화목을 이루고자 할 때 한쪽은 가진 것이 많아 풍요로운 반면에 다른 한쪽은 가지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선을 행함은 물론이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있는 자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로만으로는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화목제를 위한 희생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번제에서는 모든 제물을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던 반면에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릴 희생제물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화목제가 죄로 소원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 만큼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교를 나누는데 어렵지 않고 편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1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와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나 또 배운 것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아들을 위해 없던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잔치에 초청한 하객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잔치에 오지 않자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며 이제 아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청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초청을 보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빈부나 기천에 관계없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잔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을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외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나 조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됩니다.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친밀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성도는 평화를 세우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과 8절, 13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제단 사방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제물로 자신을 드려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온 구절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마땅히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과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며 만일 다투는 자들이 있다면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화목의 직분과 말씀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